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다쳐서 늘 부상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항상 몸에 어딘가에 상처를 입고 약을 바르거나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다친 곳을 수분 후에 또 다쳐서 뼈가 보일 정도의 그런 상처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다치는 것이 두렵고 또 다쳐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하여튼간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특히 또 어떤 날은 축구를 하는데 빨간 벽돌이 날라와서 제 얼굴을 때려서 얼굴이 찢어지고 또 이 눈 밑에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바늘 정도 꼬맨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지금까지 그 빨간 벽돌 던진 그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때는 핸드볼 시합에 나갔다가 눈앞에 있는 상대 선수가 있는 힘껏 던진 그 볼에 왼쪽 눈이 맞아가지고 막막 파열이 되었는데 그 눈동자에 피가 고여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하고 끝까지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합이 끝나도록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점점 무서워져서 양호실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양호 선생님께서 양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보더니 눈동자에 피가 고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양호 선생님이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이 망막 파열로 인한 눈동자 손상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그 수술은 매우 어렵고 어쩌면 실패로 끝나 장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절망에 제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술하기보다는 일주일 경과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셔서 한 그 말에 모두 동의하고 일주일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첫날 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신 채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내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장님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상관없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저에게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으로 두 눈을 붕대로 감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붕대를 감고 보냈는데 일주일 지난 후에 저를 진찰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두 눈을 감았던 그 붕대를 풀어주셨는데 눈을 뜨고 보았더니 아주 잘 보였습니다. 수술하지도 않고 단지 붕대 감은 거 풀어놓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기쁨은 뭐 계속 이어졌지만 영적 싸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의 어머니와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 집안으로 그것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3년 반이나 옥고를 치르시고 결국 6.25 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신 목사님이신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렇게 자란 몸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절밥을 먹고 자라신 저희 어머니와 불신결혼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셨지만은 믿음이 없으셨고 꾸준히 무당을 찾아가서 기룡을 묻는 그런 가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는데요. 아버님이 안 계신 사이에 어머님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폭발했고 그 무당과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잠가버렸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후에 제가 당한 그런 일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서울인데요. 저의 기억이 시작되는 것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그 이름도 유명한 104마을 달동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왔을 때 한번 그곳에 가봤는데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80년대 초에는 그곳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 살고 있던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달동네였습니다. 매일 밤 곡소리 나는 빈민촌이었죠. 그곳에서 아무리 제가 중2라고 하지만은 무당과 어머니를 쫓아내고 살아남기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눈초리와 함께 저는 한겨울에 맨발로 쫓겨나는 것을 시작으로 저의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고난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결론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저의 끈질긴 전도로 어머니는 전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되셨고 지난 2010년 3월 26일 하늘에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전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 되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1학년을 마치고 육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제가 입대했던 곳은 최전방사단인데 중부전선이죠. 모 부대에 입대했는데 그곳에서의 시련과 고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89년 2월 20일 한겨울에 훈련소에 입소했는데요. 80년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날 입소식 그 신고식이 있었는데 빵빠레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밤중 첫날 입소했는데 그 한밤중에 새벽 한두 시쯤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신병들 다 연병장에 모아놓고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그 한겨울에 고무호수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빵빠레라 그랬는데 사제물 빼기라 그래서 그런 신고식을 시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생방 훈련, 가스실과 그리고 태권도 그리고 100km 행군 이 세 가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화생방 훈련이라고 방독면 쓰고 일단 들어갔는데 다 벗겨버리고 체류탄 데모할 때 터뜨렸던 체류탄 한 10배 이상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 가스실에서 콧물 눈물 쌍코피까지 터져가면서 뭐 아비규환이죠. 그 고통을 체험하고 너무나 지옥 같은 데라서 제가 나와서 야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지옥에 가면 영원히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구나. 절대 지옥에 가지 말자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태권도 자대 배치받고 주로 막노동을 하는데 흐린 날 비 오는 날은 어김없이 내무반 안에서 태권도라는 그런 위명하에 가랭이 찍기를 합니다. 신병들한테 그 양쪽 다리 붙잡고 앞에서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 위에서 강제로 그냥 위에서 누르죠. 그러면 가랭이가 이게 굳어있는데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러면 곡소리 나는 거죠. 완전히 시퍼렇게 멍들고 한 달 동안 어기적이죠. 기억에 다닌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 어머니들 출산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100km 행군 제가 3년 군생활 하는 동안 한 두 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뭐 자면서 계속 걷는 거죠. 돌아온 다음에 이 발바닥과 양말이 피로 엉겨붙어 가지고 다 내무반에 모여서 면도칼로 그 발바닥에 엉겨붙은 양말 뜯어내는 일, 그 일들을 했던 일들이 경험 아직도 지금까지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제일 충격적이고 또 보람 있었던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군기 교육 때 아십니까? 군대 감옥과 같은 곳인데 제가 군기 교육 때 입소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면회를 오셔서 외박을 했는데 제 주변에 그 간부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례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제 몫으로 걸려서 군기교육 때 입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장 다 뛰고 군기교육 때 입소했는데 이거는 뭐 훈련이 아니고 교육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고문과 얼차례 그냥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연병장에 보통 걷는 것들이 원산폭격이라고 해서 머리 쳐받고 그렇게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 다 긁혀지고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막노동하면서 재래식 화장실 똥을 푸든지 아니면 야산 같은 거 완전히 벌초 작업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된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 자기 전에는요 반성문을 100장 써야 되기 때문에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군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는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요. 마지막 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그 교관이 술을 잔뜩 먹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너네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라 딱 얘기했는데 한 20명 정도 군기교육 때 입소했는데 겁이 나죠.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뭐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짧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 교회 다닌 적 있다.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출소하는데 교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네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일주일 후에 제대인데 변심한 애인 죽이고 나도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네 얘기 듣고 내가 고향에 가면 교회 가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뭐 감격과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 제대 후에 복학해가지고 이제 총신대학교 학부와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일본으로 부름받고 1997년 12월 10일 처음 일본에 갔습니다. 무작정 일본에 갔죠. 맨 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일본에 도착한 첫날 밤에 일본집 다다미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일본은 돈이 우상이다. 너는 절대로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에 감동받고 돌아오는 주일에 지역교회에 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헌금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싶다는 저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교회 출석했는데요. 일본어를 거의 몰라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예배 중에 주보 광고란을 보니까 제가 한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터키 지진이 나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사실 갈등했습니다. 이 헌금을 이거를 다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돈, 아버님이 유학 자금으로 주신 돈을 모두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일단 일본어가 필요 없는 신문 배달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월급 날까지 한 달 동안 완전 무일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범하지만 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문 배달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떨어져 있는 빵이나 삼각김밥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거의 매일 주워 먹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들은요 저에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 그런 빵과 고기와 같은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동전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로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문 배달을 한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배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3시쯤에 어느 집에 뭐 우리 고객이죠. 할머니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쌈짓돈으로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건네줬는데 안에 3,000엔 한 3만 원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그걸로 잘 버텼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24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계실 때의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그 처참했던 고난의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만약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진정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요. 기독교는 곧 고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죽음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의 한 모퉁이 음침한 해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오해와 그로 인해 사랑하는 열두 제자이까지도 버림받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영광의 생명에 약속된 승리의 노래가 멸시와 조롱과 고통 속에 숨어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고난은 죄의 대가만이 아니라 오히려 새 시대가 도래하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저의 일본 선교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997년 12월 10일 처음으로 일본에 간 지 1년 만에 비자 문제로 비자 갱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돌아온 후에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아내의 만남을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결혼 배우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 정의가 있습니다. 뭐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기 바랍니다. 배우자란 자기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3.1교회 대학 청년부 출신입니다. 제가 국인데 지금 몇 기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승철 장로님이 저와 동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대학 청년부 다닐 때 폭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때도 예쁜 자매들 많이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자매들에게는 다 고백했어요.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오직 나를 받아준 사람은 지금 우리 사모, 그것도 외부 우리 3.1교회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소개해 준 다른 교회 자매였습니다. 우리 자매, 우리 아내만이 저를 제 고백을 받아줬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내 덕분에 제가 구원받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아내도 제가 구원해 준 겁니다. 그때 만났을 때 당시 우리 아내는 이미 난소에 한쪽이 혹이 생겨서 절제했고요. 수술로 나머지 한쪽도 혹이 한 20cm가량 커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물론 아기도 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고백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 내가 이 여자를 구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돼서 아 틀림없이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딱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구애하고 고백하고 처음에는 이제 거절했어요. 자기는 그런 상태니까 나중에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됐죠. 그런데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우리 큰아들 전진이 태어났는데 제왕절기로 우리 아들 꺼내면서 그 나머지 하나 남은 난소를 잘라내려고 했는데 너무 의사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 그 혹만 떼어내고 난소 하나를 잘 살려서 그 다음에 우리 딸 금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뭐 아이 안 태어나도 우리 부부끼리 잘 살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잠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목사 안수도 받으면서 한 2년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때 다시 일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졸고 있어가지고 꿈일 겁니다. 총신대 강의동 현관 입구 오른쪽에 그 게시판이 그 꿈속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시판 안에 크게 일본 선교라고 쓰여져 있는 포스터가 하나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 내용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일단 기도를 마치고 총신대 게시판에 그런 포스터가 정말 있는지 반신반의하면서 총신대로 향했습니다. 총신대 도착해서 바로 강의동 그 현관 입구 쪽으로 달려갔는데 정말 오른쪽 게시판에 일본 선교 훈련생을 모집하는 홍보 포스터 딱 한 장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그 일이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일본 선교회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홍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했더니 담당 총무가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해서 단숨에 선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선교회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하니까 시작하면 부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실망과 허탈감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3일 후에 그 선교회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에서 사역하시는 일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안식년을 하고 싶은데 1년 동안 대신 사역할 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제의하는 그런 전화였는데 저는 일본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흔쾌히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일본 선교사로 모든 절차를 받은 후에 우리 세 식구 5개월 된 우리 아들 진이 또 아내 이렇게 세 식구가 드디어 2001년 미국에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한 9.11 테러가 발생했던 그해 4월 21일 부활절 첫날에 일본 도쿄에 있는 이나기 성소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인 부활주일부터 본격적인 저의 일본 선교가 시작되었는데요. 1년 동안 공부한 일본어 실력으로 주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도 없이 일일이 사전 찾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는 불과 20분 만에 끝나버리는 아주 짧은 설교였지만 2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말씀으로 하나 되며 성장해 갔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목사 덕분에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기적의 연속이었는데요. 재정적으로 저희가 매달 선교 후원비로 들어오는 헌금 총액이 5만 엔, 하나로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 섬기는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5만 엔, 합쳐서 총 수입이 매달 하나로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세만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생활비 계산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매달 필요가 채워져서 그렇게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매달 은행 잔고가 1,000원 미만으로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재정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말에는 양면이 있으니까 아내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로 저희 가족은 선교 시작 1년 반 만에 아무 대책 없이 교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질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집에서 나와서 집세가 한 3만엔, 30만 원 정도 하는 폐가로 이사를 갔는데요. 천정에 비가 새고 쥐와 바퀴벌레 지네가 우글대며 가끔씩 뱀도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또 재래식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일본은 엄청 깊게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막내가 거기 빠질까봐 항상 노심초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그 집을 수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아내가 처음 우리를 일본으로 초청한 일본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슈토 복음 그리스도 교회라고 옛날에 우리 삼일교회가 연계해서 갔던 교회입니다. 어느 주일 무작정 그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더니 저에게는 대학 청년부를 그리고 아내에게는 한국어 교실을 맡아서 수고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갑작스럽게 4,500여 명 모이는 정말 일본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수 없이 섬기는 사역이었지만 저와 아내는 열심을 다해 섬겼고 그로 인해 많은 새신자들이 한류 붐을 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저희가 폐가에서 살고 있었지만 매주 청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아내는 맛있는 비빔밥을 정성껏 대접해서 아내의 비빔밥은 청년들에게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교사 출신인 아내의 탁월한 수업과 그리고 간증, 저의 짧은 메시지가 어우러져서 세례받고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성이 한 명 있는데 노조미 상이라고 10대의 미혼모로서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교실 가운데 아내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했던 그런 간증을 들려주었는데 그 간증 듣고 그녀는 자신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생 딸 하나를 데리고 있는 미혼모에다가 중학교도 졸업 못한 그녀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도 최선을 다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마치고 삼수 끝에 의과대학에 합격하여 지금은 크리스천 의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녀 덕분에 지금 16년째 제가 한일 의과대학 교류 심포지엄의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동료 의사와 결혼하게 돼서 저희 부부가 증인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시기에 3.1교회 선교팀이 저희 교회도 오고 있었는데 전도의 일환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것이 코리안 파티였습니다. 아내의 요리 솜씨와 선교팀의 공연이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코리안 파티는 우리 3.1교회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리안 파티는 우리 사모가 원조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이어가던 선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고 위기를 맞은 교회는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너무나 힘든 싸움을 벌여나갔습니다. 저도 일이 두 배 이상 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모교회인 3.1교회도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겨우 새로 오신 목사님 덕분에 잘 수습이 되었지만은 저희 가족은 5년 동안 섬기던 정등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좀 이제는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식년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3.1교회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지속되어 차선책으로 아내와 아이들만 잠시 한국에 들어가게 하고 당분간 저 혼자 선교지에 남아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점점 뛰어서 1.5배가 넘었고요. 1년간 한국에 있다가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가족들은 3년이 넘도록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일본에서 3년 이상 혼자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교회 작은 구석방에서 기도 생활만 계속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저는 이혼한 선교사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제가 그때 야쿠자 출신 목사님들도 돕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야쿠자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선교사님들로부터 차가운 경계의 눈초리를 받았고요. 또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들도 꽤 있는데 그들한테 휘말려가지고 아주 힘든 생활들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어려운 영적 싸움은 계속되었는데 고난도 사명이기에 고난을 달게 받으며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탄이 악령들을 총동원하여 저를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저를 엄청나게 왕따를 했는데요. 점점 말라가서 지금 이 몸무게에 5kg가 더 빠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큰 아나콘다 같은 뱀이 저를 삼키는 꿈을 날마다 꾸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를 가장 괴롭혔던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 성도의 장례식 집례를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과정에 소천한 성도의 그 딸과 손녀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50대 딸과 20대 손녀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폭력적인 50대 딸로부터 제가 2,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장례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딸과 손녀가 몸싸움이 붙었는데 그 50대 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건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해 사건을 두고 제가 검찰청에 드나들며 진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그 폭력적인 50대 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그때부터 그 협박 전화와 인신공격 2, 3년간 계속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를 거짓 증언했다고 위증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청과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내 집 드나들듯 들락날락하는 세월을 한 2, 3년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협박은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일본에 다시 돌아온 2010년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11년이 되어서 겨우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다른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2년 후에 출감해서 또 저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거의 스토커였기 때문에 아, 또 고통이 시작이구나.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녀 자신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큰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그 감방에 직접 나타나서 지진과 함께 직접 나타나서 너 이제 더 이상 전 목사 괴롭히면 바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그녀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고백한 후에 떠나갔습니다. 긴가민가 해서 좀 걱정은 됐는데 그 이후로 정말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로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통일교 간부들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아내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통일교 쪽으로 인도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저를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탈출한 자매를 통해 들은 얘기지만 매일 아침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저의 이름을 써놓고 송곳으로 계속 찌르며 죽으라는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간부들은 점치는 방법도 교육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 31일에는 제가 죽는 것으로 젊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계속 조달해 줬는데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버렸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그래서 탈출한 자매가 내가 죽나 안 죽나, 제가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 죽으니까 아, 아니구나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통일교 신자들조차도 오면은 순수한 호의를 베풀었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저희 가족과 우리 주변에서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일본 동북지방의 진도 9가 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인데요 일본에선 일명 3.11 대지진이라고 부르는데 2만여 명의 인명피해와 25조엔 하나로 약 250조 원의 재산 손실을 가져온 엄청나게 큰 지진과 해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진이 일어난 날 도쿄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철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저의 인생 마지막 날인 줄 알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좌우로 1m 이상 흔들리는데 그것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우리들을 곧 덮칠 것 같았습니다. 빌딩군에 둘러싸여서 피할 곳도 없었고 도로 한복판에서 지진의 흔들림이 거의 5분 가까이 지속되면서 여기저기 울부짖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눈앞에 흔들리는 빌딩들이 우리를 덮치는 순간 인생 끝이라는 생각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5분간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간에 약 30초 정도 지진이 멈췄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속적으로 5분간 흔들렸다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지진이 멈추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 멀리서 우리 아들 진이가 교회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가 다 목통이 돼서 전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과 아내의 안부가 몹시 걱정되었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부터 처남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내는 먹통이었는데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통화가 가능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전철역에 대피해서 그 전철역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반가운 소식이었죠. 근데 우리 딸의 안부가 확인이 안 돼서 굉장히 걱정됐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녁이 되어서 그 먼 거리에서 교회까지 학교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삶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TBIC 교회로부터 목사 청빙이 들어와서 제가 TBIC 그 개척한 선교사님이 철수해가지고 또 지진으로 인한 교회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척을 생각하고 있던 우리 가족은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청빙을 수락해서 2011년 6월 말에 TBIC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지 또 한 달 만에 한 성도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요. 최근에는 코로나와 그리고 일부 한국 성도들의 반일 불매 운동으로 일본 성도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우리 모두 또 일본의 죄를 회개하자 그렇게 또 설교했다가 일본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이렇게 당하고 또 집단 행동을 하더라고요. 한국 목사가 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하냐, 회개하라 이렇게 하느냐고 굉장히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접을 위기까지 갔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아직까지 TBIC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형태만 바뀔 뿐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외부 공격에서 내부 공격으로 방향을 바꿔서 저희 가정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 아들 전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다 싶더니 나중에는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폭력과 절도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 경찰서에 신주쿠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3년 이상 저희 가정을 처절한 영적 싸움으로 몰아갔는데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로 우리 아들 진이가 많이 회복되어 이젠 총신대학을 거쳐 지금 총신신대원에서 보호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아들과 비슷한 증상에 영적 어려움을 겪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두 번 정도 교회에 와서 막 눌린다고 하면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보려고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부부가 기도해 주는 가운데 혹시 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줬더니 그 청년이 자기를 묶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갑 있으면 수갑이라도 채워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존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몹시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어서 어쩌면 자기가 우리 부부를 죽일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악령의 역사인지 정신병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부부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면서 그 청년을 도왔습니다. 그 청년은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물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계속해서 말씀 읽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갔습니다. 이제 교회 온 지 1년이 넘어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가끔은 우울증과 영적 눌림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제는 밝은 청년이 되었고 대학에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도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1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고난의 현재적 의미는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확신의 삶,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에 따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고난의 삶이겠죠. 그 삶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선교사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 선교적 삶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구루터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처절하게 베어져 밑둥에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열이 낭자한 구루터기 같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시되 주여 여느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제 구루터기만 남은 일본 땅에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을 믿으며 그 구루터기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파송의 노래 한 곡 부르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본 부흥이 안 되고 정말 아무리 해도 어떤 수단 방법 다 해도 믿질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세례 줬는데 불당에 가서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세례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철수했는데 오직 끈질긴 한국 선교사들만이 남아서 지금 선교하는 곳입니다. 우리 3.1교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일본을 부흥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본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